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화이자사가 개발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사용을 16일 승인했습니다. EMA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성인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EMA는 이 약은 코로나 진단 후 되도록 일찍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이내에 제공돼야 하며 5일간 하루 두 번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럽 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해당 결정이 나왔습니다. EMA는 지난 11월에도 머크사가 만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이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수행기자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뒤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행기자단 가운데 한 명은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순방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라면 태국 방콕과 괌을 거쳐 하와이로 이동했습니다. 순방단은 다른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것을 우려해 순방 일정을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순방단은 선탕절 연휴 기간 태국에 격리됩니다. 한편 네드 플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일정 변경에 관해 태국 외무부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또 블링컨 장관을 포함해 다른 수행원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카렌 돈프리드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만남에서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요구하는 안전보장 방안을 전달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했습니다. 돈프리드 차관보는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러시아가 전달한 방안을 동맹국, 협력국들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돈프리드 차관보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동쪽으로 더 확장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지 않도록 요구해왔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확장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 세계의 강력한 제재를 원한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러시아와의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새 정상이 갈등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이 같은 회담이 필요함을 재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서 과거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킨 뒤에 제재를 부과한 것이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최근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15일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이날 2.9% 하락해 달러당 15.25리라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리라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터키 중앙은행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요청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보통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2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터키 중앙은행은 16일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해 이를 14%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출 진흥을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장녀인 캐롤라인 케네디 씨를 호주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또 세계 피겨 스케이트 선수권 5관왕이자 올림픽 메달 수상자인 미셸 콴 씨를 중미 국가 벨리지의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케네디 내정자는 별도로 성명을 내고 인준이 확정된다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보건을 개선하는 등 호주 정부와의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내정자는 오바마 정권 당시인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외식 좋아하십니까? 만나고 다양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만들고 차리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외식을 하게 되는데요.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여파에 미국 식당들이 단출해진 차림표를 내놓으면서 외식 문화를 바꿔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력난은 지금 세계적 상황이죠. 음식 만들 주방 인력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물류난의 공급도 원활치 않으니까 식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식당 운영은 수지가 맞아야 하니까 음식값이 오르게 되고요. 식당 주인은 또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차림표 음식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데이터센셜의 자료에 따르면 메뉴를 줄인 미국 식당이 60% 정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외식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년 사이에 5.8% 올랐고 198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이나 캘리포니아의 고급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치나 스테이크, 연어 같은 비싼 식재료를 쓰는 요리를 줄이고 쉽게 상하는 재료를 없애고 주방 인력이 줄어도 조달할 수 있는 재료를 쓰는 그런 요리를 개발하고요. 비슷한 메뉴지만 뭔가 특별한 조리법을 더해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식당 업계, 레스토랑 업계의 메뉴판 두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많은 식당이 메뉴를 줄였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식당 차림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상황이 미국 사람들의 외식 문화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하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얼마 전 98살로 타계한 미국 정치계의 거목이었죠. 밥돌 전 상원의원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 북한은 개성과 신계 쪽은 맑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입니다. 자강도, 양강도, 황해도 지역으로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에 내리는 비는 5에서 10mm 정도, 2에서 5cm 정도의 눈이 쌓이겠고요. 황해도 지역은 5mm 미만의 비, 그리고 1cm 아래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며칠간 시야를 가리던 공기 속의 먼지는 강한 바람에 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은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삼지연이 영하 28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해산이 영하 21도, 장진 김형권이 영하 20도, 자강도 중강이 영하 19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평양이 영하 9도고요. 신의주 영하 10도, 개성 영하 7도, 함흥 영하 7도, 청진 영하 10도, 원산 영하 5도, 장전도 영하 2도에 매우 추운 아침입니다. 삼지연은 낮 최고 영하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풍산 장진 영하 16도, 해산 영하 13도입니다. 평양 신의주 영하 6도고요. 개성의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함흥 영하 3도, 청진 영하 5도, 원산이 영하 3도, 장전 0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앞바다 쪽은 맑아지지만 먼 바다는 눈이 계속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6m로 먼바다 쪽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1에서 3.5m로 먼바다 쪽 그리고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변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영국발 여행객의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중국 주재 외교관 전원을 철수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딸이 저명한 국제인권상을 대리수상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새 변이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네요.
네, 지난달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대부분의 나라로 번졌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프랑스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기준을 강화했다고요?
네, 프랑스 정부가 16일 영국발 여행객들은 입국 시에 종전의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발급된 이 코로나 음성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어떤 방역 규제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프랑스에 도착한 영국발 여행객들은 7일 동안 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요. 또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도 48시간 후에 이 프랑스 당국이 직접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조처는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실시해왔던 것들입니다.
예. 자,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240명인데요.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적은 오미크론이 최대한 우리 땅에서 확산하는 걸 막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뭐 종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건수에 비교해도 그래도 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에 다시 코로나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5일 지난 24시간 사이에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약 6만 6천 명에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프랑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누적 확진자는 840만 명에 달합니다.
네, 영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영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건데요. 영국 정부는 15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7만 8천여 명이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로 종전의 기록은 올 1월 초 6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영국에서 이 오미크론과 연계된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에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 한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사망으로 공식 확인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예, 지금 영국의 오미크론 감염자 집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15일 하루 동안 4,600명이 넘는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내년 1월이면 오미크론이 기존의 코로나 변이인 델타를 넘어서서 우세종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오미크론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델타 변이보다 증상이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나 델타 변이는 이 발열, 후각이나 미각 상실, 심하면 호흡기 이상 등의 중증 징후가 특징인데요. 반면에 오미크론은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나 아니면 아예 증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의 이런 급속한 확산세를 주목하면서 감염자 수만으로도 이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의료체계를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상황도 짚고 갈까요?
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36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고요. 비율로 보면 전체 코로나 감염자의 약 3%가 오미크론 감염자들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이 동유럽 국가입니다. 리투아니아가 계속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고요?
네, 리투아니아 정부가 16일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 인력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베이징 주재 리투아니아 외교관 그리고 가족 19명은 이날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예, 강력한 외교 조처네요. 리투아니아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겁니까?
네,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니기스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주재 리투아니아 외교관들의 이 법적인 지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외교직관은 베이징을 출발하면서 위협에 따른 철수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지난달에 중국 외교부는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최근에 중국 외교부는 이 조정된 관계에 따라서 리투아니아 외교관들의 신분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에서는 이 신분증의 내용이 변경돼서 외교적 면책특권이 박탈되면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중국은 리투아니아 정부의 조처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투아니아 외교관들이 신변 안전을 우려하거나 중국의 베이징 주재 리투아니아 공간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일하는 걸 금지했다는 이런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양국의 관계는 더 악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갈등을 벌이는 이유, 그 밑에는 타이완과의 관계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리투아니아 정부는 수도 빌뉴스에 이 타이완의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될 대표처 개설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타이완 대표처가 공식 개소하자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격하고요. 또 리투아니아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이런 보복 조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화상회담이 있었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 여러 국제 현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반면에 두 나라는 급속히 가까워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굳건한 양국 관계 결속을 다짐했는데요. 특히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정 불간섭, 상호 이익 존중, 항구적인 평화와 좋은 이웃 같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두 나라 간에는 지금 새로운 협력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국제사회는 내년 2월에 있을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를 둘러싸고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죠. 미국, 영국, 캐나다,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스포츠와 올림픽을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높은 수준으로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걸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죠.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딸이 수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국제인권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다리아 나발라야 씨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의회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사하로프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월에 알렉세이 나발리 씨를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알렉세이 나발리 씨는 직접 상을 받으러 갈 수가 없는 처지죠?
네, 그렇습니다. 나발리 씨는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러시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나발리 씨는 지난해 8월에 러시아 국내선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이후에 독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회복해서 지난 1월에 러시아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공항에서 나발리 씨를 체포했습니다.
네, 나발리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앞서 러시아 법원은 나발리 씨의 이 과거의 금품 수수 또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는데요. 하지만 나발리 씨가 이 기간에 감독기관에 출두하지 않고 또 지정지를 이탈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실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을 받은 다리아 나발라야 씨. 수상 소감이 궁금하네요.
네, 다리아 나발라야 씨는 러시아의 정치 상황과 인권에 대한 유럽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자신은 러시아나 이런 권위주의 정권들을 대할 때 이른바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일부 정치인을 향해서 쓴소리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다리아 나발라야 씨는 우리는 푸틴의 국영기업 이사직을 꿈꾼다거나 러시아 재벌들의 요트에 얻어타고 싶어하는 총리나 장관들이 있는 유럽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아 나발라야 씨는 또 아버지 알렉세이 나발리 씨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렉세이 나발리 씨는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누구도 러시아를 푸틴 정권과 감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말하라면서 러시아는 유럽의 일부고 유럽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리아 나발라야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전하면서 유럽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위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유럽의회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의원들은 20세의 젊은 성인인 다리아 나발라야 씨가 아버지의 사진을 두고 단상에 오르자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또 나발라야 씨가 영어로 연설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박수를 보내면서 호응했는데요.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나발리 씨를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정치범이라고 지칭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발리 씨가 받은 사하로프상, 러시아와는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소련의 유명한 반체제 물리학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의 이름을 딴 상입니다. 사하로프 박사는 1975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소련 정부가 이 사하로프 박사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아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988년에 이 사하로프 인권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수호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본 켄터키주를 방문해 연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의사당 난임 사건을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해 고발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와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 변화를 예고했군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규모도 배로 늘려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연준의 그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고 또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끔 했던 건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벌어지자 연준이 정책 수정에 나선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는데요. 지난 198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전달인 10월에도 전년 대비 6%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물가가 치솟자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연준은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15일 성명을 내고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테이퍼링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예, 중앙은행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양적 완화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겠죠. 자, 이때 시중에 돈을 푸는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그는 것이 바로 이 테이퍼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 매입 축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연준은 양적 완화를 위해서 매달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등총 1,20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여서 대규모 현금을 시장에 풀었는데요. 자, 이런 자산 매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이 매입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겁니다. 당초 연준은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내년 6월로 잡았는데요. 하지만 15일 성명에서는 현재 매달 150억 달러인 이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려서 이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길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자, 연준이 테이퍼링 조기 종료를 고려하는 배경도 밝혔습니까?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이 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도 시사했다고요?
예, 연준은 지난해 2월 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한 바 있는데요. 이 성명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하지만 내년에는 0.25%포인트씩 최소한 세 차례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여건이 최대 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에 이르러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연준이 이렇게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다는 건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선가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과 전망에 대한 변화가 통화 정책의 진화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완전 고용 수준을 향해 미국 경제가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또 성명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공급망 정체 현상 개선도 활발한 경제 활동과 고용, 물가 안정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미국 경제 전망에 위험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다음해 경제 전망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왔을까요?
예, 지난 9월 회의에서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잡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기준 실업률은 3.8%에서 3.5%로 더 낮게 수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토네이도 최대 피해 지역인 미 중부 켄터키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을 위로했고요. 또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후 폐허가 돼버린 도슨 스프링스의 한 주택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얼마가 걸리든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에 토네이도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주민들을 그래서 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직접 위로를 건넨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토네이도는 따뜻한 봄이나 초여름에 발생하는데요. 지난 10일 밤에 켄터키주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미주리, 테네시, 미시시피 등 6개 주에서 3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한 겁니다. 이 토네이도의 이동 거리는 360km가 넘고요.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위력도 대단했습니다.
네. 특히 이 토네이도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바로 켄터키 주죠.
예, 이 토네이도로 수천 가구가 집을 잃거나 전기가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인명 피해도 큽니다. 사망자는 최소한 88명으로 확인됐는데, 켄터키 주에서만 7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켄터키 주에선 실종된 사람도 100명이 넘기 때문에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바로 다음 날 켄터키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방법도 밝혔습니까?
예, 켄터키 주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복구 비용의 75%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확대해 앞으로 30일간 모든 긴급 작업 비용의 100%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용엔 잔해 제거와 법 집행 요원들의 추가 수당, 보호소 운영과 긴급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주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할 땐 붉은 토네이도, 푸른 토네이도가 따로 없고 붉은 주, 푸른 주가 따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예, 붉은색은 공화당, 푸른색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걸 빗대서 말한 겁니다. 이 켄터키 주는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았던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역 주민들 역시 발 벗고 나서 서로 돕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정부도 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메도스 전 비서실장을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할 걸 권고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서 14일 미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222표 대 208표로 해당 안건이 통과된 겁니다.
네. 자, 마크 메도스 전 실장, 어떤 인물입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을 함께했던 비서실장으로 지난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 대선 결과 인증을 받기 위해 의사당을 난입했을 당시 현직에 있었습니다. 특히는 지난 9월 이 메도스 전 비서실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메도스 전 실장이 특별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은 겁니까?
처음부터 비협조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베니 톰슨 위원장은 지난달 말 메도스 전 실장이 자료를 제출했고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메도스 전 실장이 더 이상의 협조와 소환을 거부하자 의회가 기소를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데요. 메도스 전 실장 측은 13일 이 특위가 전직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에 대해 기소 권고를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고 대통령제를 손상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의회는 메도스 전 실장을 의회 모독죄로 연방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요. 기소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유죄로 확정이 나면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하원은 지난 10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대해서도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메도스 전 실장이 이미 일부 관련 자료를 특위에 넘겼다고 하셨죠? 그 특위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졌습니까?
네, 표결에 앞서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메도스 전 실장이 의사당 난입 사건 전후에 공화당 인사들, 그리고 보수 성향 언론인 폭스뉴스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메도스 전 실장이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 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대선 투표일 며칠 뒤에 일부 주에서 선거인단을 교체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언론인들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까?
예, 매도스 전 실장은 폭스뉴스의 대표적인 진행자들인 숀 해너티, 로라 잉그레이엄, 브라이언 킬메이드 기자 등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들 기자는 의회 폭력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더 나서주기를 매도스 전 실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기자들이 매도스 전 실장에게 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말려달라고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 기자들은 방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매우 실망스럽고 또 놀랍지도 않다며 1월 6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경고와 비난, 우려를 표했던 이들이 공개적으로 침묵했고 심지어 거짓말과 음모론까지 계속 퍼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매도 전 실장이 기소 권고를 받게 된데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기자들에게 아직 매도스 전 실장이 특위에 넘긴 문서를 다 읽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매도스 전 실장이 의회 모독죄 혐의를 받을 만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35년을 재임했고 오랫동안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캔사스 출신 정치 거목 밥돌 전 의원이 지난 5일 98세로 워싱턴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돌전 의원은 지난 4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각계각층에서는 일제히 애도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밥돌 의원을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부르고 그와 나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서로 달랐지만 근본적인 것에서는 여전히 함께 해결책을 찾았고 서로를 존중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언론들도 그를 용감한 전사이자 뛰어난 정치인이었다며 일제히 추모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위트와 예리함으로 그는 워싱턴의 공통의 가치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당에 충실하며 쉬운 언변으로 20세기 후반기 내내 미국 정계의 거물로 존재하던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해 민권 증진, 사회보장 강화, 장애자 복지, 여성 권리 향상, 국내와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 독재 정권의 해소 등 미국은 물론 지구촌 수십억 인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폭넓은 정치를 폈습니다.
밥돌 의원은 1961년부터 8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1969년부터는 27년 동안 상원 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 동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활약했습니다. 밥돌은 여러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나 백악관 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밥돌은 1923년 7월 22일 미국 중부 캔자스주 러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도란 레이 돌과 어머니 바이나 탈보트 사이에서 난 4남매 중 2남이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로버트 조셉 돌이었습니다.
밥돌은 1941년 300달러의 은행 융자를 받아 캔사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혼자서 학비를 조달하며 공부를 하는 중에도 학교에 미식축구, 농구, 육상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그해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돌은 학교를 중단하고 육군에 들어갔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된 그는 이탈리아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속한 사단에는 볼로냐 북부 산악에 진을 친 독일군을 물리치라는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1945년 3월과 4월 두 차례 적군과 교전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4월 14일 아침 돌 소위가 속한 부대는 지뢰가 잔뜩 매설된 가파른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돌은 전진 중 목숨을 잃은 무전병 시신을 수습하고 소대원들을 방어하던 중 독일군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돌 소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른팔은 찢겨나갔고 팔과 몸을 연결해주는 쇄골도 깨졌습니다. 목 아래 전신은 마비됐습니다.
돌은 2차 대전이 끝나기 3주 전 부상을 당했다며 자신이 공격을 하기 전 독일군이 먼저 사격을 했다고 종종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I was wounded three weeks before the war ended. I wish I could have hidden out somewhere, but
그는 이탈리아 피스톨라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쓰러진 자리에서 10시간이나 버티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돌은 그 후 39개월 동안을 호전과 악화가 거듭되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은 굳은 의지와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됐으나 오른팔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밥돌의 영웅적인 전쟁 이야기에 감동된 사람들은 기금을 모아 치료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특히 고향 러셀 사람들이 보여준 지원을 돌 의원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차례 퍼플 하트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고향 캔사스로 돌아온 밥돌은 1948년 자신의 물리치료사인 필리스 홀든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 군 복무자에게 주어지는 학비 융자를 받아 아리조나 대학과 캔사스주 토피카의 와시번 대학에서 역사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밥돌은 1950년 아직도 학생 신분이었지만 주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어 변호사, 지방판사를 거쳐 1960년에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원에서의 8년 동안 그는 강력한 보수적 예산안, 민권과 선거권 확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는 등 당을 초월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68년 밥돌은 캔사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돌 의원은 이때부터 리차드 닉슨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군이 됐습니다. 돌 의원은 그러나 독립적이었습니다. 밥돌 의원은 레이건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재임 중 의회의 공화당 원내 총무를 지냈습니다.
밥돌 의원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 상원의 강력한 금융위원장을 맡으면서 세금과 지출 삭감법을 입안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의 세율은 최고 70%까지 달했으나 그의 임기 종료 때에는 2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 경제는 80년대까지 이어지는 고도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과 목장의 챔피언으로도 알려진 밥돌 의원은 의회에서 총 27년을 농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돌 의원은 미국 농업과 세계의 빈곤 퇴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8년 돌 의원이 세계 식량상을 받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밥돌 의원은 언제나 강력한 장애인 권리 주창자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강화는 그의 첫 상원 연설에서도 주제가 될 만큼 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1990년 그가 입법한 장애인법은 수백만 미국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했고 고용기회, 의료 혜택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타협이 변절자로 비난받는 세상에서도 대국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면 타협했습니다.
첫 부인과 이혼했던 돌 의원은 1975년 연방통상위원회 관리 엘리자베스 햄포드와 재혼했습니다. 1976년 재선에 나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밥돌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I'm extremely proud to introduce to you Senator Bob Dole of the great state of Kansas as my running mate for victory in 1976. Bob.
그러나 포드 돌 팀은 지미 카터 월터 몬데일 팀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1980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당시 H.W. 부시 부통령에 패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선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그 후에는 강력한 정치 동반자로 또 친구로서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996년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와 대결했습니다. 돌 후보는 근면, 성실, 책임감이라는 공통의 유산으로 우리는 뭉쳤다고 선언하며 대선에 나섰습니다.
We are bound by our heritage to a set of common values. Hard work, integrity.
그러나 돌 후보는 근소한 표차로 백악관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경쟁 상대던 밥 돌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미국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했습니다.
2018년 돌 의원은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의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의회는 밥돌이 일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지도력과 결단이라는 미국의 정신을 구현하고 정치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장 다방면의 롤 모델로 존재해왔다고 그를 찬양했습니다.
1996년 대선이 끝난 후 캔자스 대학은 돌 정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돌 의원은 대학 측의 연구소 설립 제안을 수락하면서 자신을 찬양하는 개인 기념물은 설치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에게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역할은 워싱턴 중심지에 들어선 2차 대전 기념비 조성 사업을 지휘하는 임무였습니다. 밥돌은 기업계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총 1억 8,500여만 달러의 후원을 유도해 설계, 건설, 관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기념비 준공식에 참석한 밥돌 위원장은 위대한 이 나라의 일을 맡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커다란 영광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You know, it's a great country and I'm honored to be just a part of it. So this is a big day for a lot of people and a lot of young people.
90세와 91세의 고령일 때도 그는 11차례나 고향이자 선거구인 캔자스주를 찾았습니다. 밥돌은 오랫동안 자신을 지원해준 고향 러셀을 포함해 105개의 카운티를 모두 돌며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미국 보수 정치를 이끌었던 밥돌의 시신은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의 조문과 내셔널 대성당에서의 장례미사를 거쳐 고향 캔자스 주로가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애국의 챔피언이라 칭송을 받는 공화당 정치 거목 밥돌 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순 현재 동사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The simple present is the most basic verb tense in English.
단순 현재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 시제입니다.
It uses the simplest form of the verb.
단순 현재는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사용합니다.
We add an s or es to the verb for third person singular.
우리는 3인칭 단수형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입니다. 그럼 언제 단순 현재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We use the simple present for repeated or usual actions.
반복이나 일상적 행동을 나타낼 때
to make factual statements or generalizations
사실적 진술 또는 일반적인 것을 말할 때
to talk about scheduled events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장래에 계획된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and to express current states or situations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나타낼 때 다시 정리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변하지 않는 일, 현재의 상태나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는 동사의 원형 플러스 s 또는 동사의 원형 플러스 es를 붙인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Now, let's hear how English speakers use this verb tense.
이제 영어 원어민들은 이 동사 시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to an example about a repeated or usual action.
반복 또는 일상적 행위에 대한 예를 들어보세요.
S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Next, we have a factual statement.
다음은 사실적 진술에 관한 예문입니다.
Butterflies taste things with their feet.
나비는 발로 맛을 봅니다.
This one is about a set event in the near future.
이번에는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The party starts at around 7 p.m.
파티는 저녁 7시쯤 시작됩니다.
And we use the simple present for state of verbs to express a current state or situation.
그리고 우리는 단순 현재를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로 사용합니다.
Does Ram still live in North Carolina?
램이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나요?
Notice that the speaker used the word does.
여기서 이 사람이 does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세요.
When we form questions in the simple present tense, we need to include the verb do.
단순 현재 시제에서 질문 형태를 만들 때는 do 동사를 넣어야 합니다.
Negative statements in this tense also include do.
단순 현재 시제의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do가 들어갑니다.
No, he does not live in North Carolina anymore.
아니요, 그는 더 이상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지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현재 동사 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